주간의 주요 뉴스를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장성주 기자, 여기에 더해 한 명 더 모셨는데요. CBS 대표적인 단독 기자 서민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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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짜.
어렵게 오셨어요. 우리 서민성 기자는 정말 서민성 기자가 기사 쓰면 또 단독이야 이러잖아요.
특종 제조기죠.
맞아. 네. 특종 제조기. 근데 이번에 이제 생활 밀착형 단독 기사를 또 썼어요. 최근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꾼들 피해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 빌라왕 사기꾼 중 한 명이 최근에 그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네. 걸로 이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빌라왕은 네. 그 서울시 도봉구랑 강북구 그리고 중랑구 이렇게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31살 이모 씨인데요.
31살.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해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에 주범인 이 씨만 현재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 31살 이모 씨, 이 빌라왕이 소유한 주택 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약 3년 7개월 동안 총 413채의 빌라를 본인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403채?
네.
3년 7개,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네. 이 3년이 우리나라 그 부동산이 엄청 급등하는 장에서만 네. 범행이 저질러진 급등기.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단순 계산만 해봐도 뭐 3-4일마다 집을 한 채씩 구매한 셈인데요.
네.
네. 근데 이 413채 전체가 깡통 전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피해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에서 나오는 피해자는 118명인데 그 나머지 피해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세 보증 뭐 이런 걸 드러났거나
그 기간도 남아 있고 아직까지
예 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피해가 입은 상황이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진술 안 하고 진술 확보가 가능한 사람만 118명이고
그럼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예예 예. 그리고 그 전체 보증금이 312억 원 정도.
근데 이 깡통 전세라는 거를 하려면은 뭐라고 하죠? 그 무자본 갭 투자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러 단어로 쓰이는데요. 네. 동시 진행. 그다음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그 동시 패션이라고.
동시 패션?
네. 예, 옛날 말이라고 하는데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동시 진행한다 이런 의미인데 전세 계약이랑 매매 계약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쓰이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하면 그 매수인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건데 그날 같은 날 요거를 진행을 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을 그대로 매매대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매도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집을 사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빌라 시세가 뭐 2억 원이라고 하면 전세를 2억 원에 놓은 다음에 전세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2억 원으로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그날 바로 이전 주인에서 현 주인으로 집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들어오는 전세 입자는 본인이 계약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자기가 계약한 사람이 다주택자인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가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당일날 동시에 진행하면 사실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그 등기부등본은 구소유주의 등기부등본일 거고.
그렇죠.
네. 이 지금 새로 사는 소유자가 뭐 체납이 됐는지 뭐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확인할 길이 없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413채 정도 내면은 세금을 그렇죠. 엄청 많이 네. 무는데 네. 이 씨도 세금 체납자 고액 네. 세금 체납자였거든요. 그래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이 압류가 되는데 국가에 그러면은 전세 입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먼저 가져가고
세금이 1순위지.
네. 예. 국가가 먼저 가져가고 그다음에 해야 되니까 보증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서민성 기자가 이번에 쓴 기사가 이제 화제가 된 거는 좀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잖아요. 구해줘 홈즈. 여기에 이제 부동산 물건을 골라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 빌라왕이 출연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MBC에서 방영하는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저도 되게 즐겨봤었거든요.
사실 그 부동산 할 때 진짜 그렇지 얼마나 관심이 많았어.
이게 이제 일반인 의뢰인이 나와가지고 조건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거를 이제 연예인들이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근데 2019년 5월에 이 씨가 출연을 해서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빌라 2층에 있는 매물을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씨가 구속이 된 다음에 요 해당 방송에 나왔었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듣고 그 빌라 전체를 한번 등기부등을 떼봤어요.
네.
그 소개를 해준 빌라 네. 전체를. 근데 소개해줬던 2층 빌라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거기 5층에 이 씨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네. 심지어 그 부동산도 깡통 전세로 사가지고 현재 그 세금 체납을 압류가 돼서 거기도 이제 전세 입자가 이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깡통 전세로 사서 사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중간에 프로그램에 나왔던
자기 빌 자기가 자기 거 갖고 있는 그 같은 층에 있는 빌라를 갖다가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가 방송에 나와서 본인 매물을 홍보하면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에 걸려요. 근데 이 씨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었고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출연했거든요. 근데 물론 중개보조원도 걸리긴 걸려요. 그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걸리는데 중요한 건 이 씨가 자기 매물을 직접 송계한 건 아니잖아요. 같은 건물에
있는. 건물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법에는 걸리기 어려운 그런
근데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저는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는데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보조원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로 출연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송사에서 뭐 일종의 검증 같은 건 안 한 건가요?
중개보조원이라는 신분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만 부동산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들은 연예인이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연예인이 설명하는 걸 중심으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방송사 측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중개보조원이라는 거 아니 중개보조원인 걸 알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몰랐다. 저희 취재가 시작되니까 처음 알았다. 그래서 뭐 관련 입장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뭐 이런
그럼 섭외는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해명 그러니까 변명을 한 게 뭐였냐면 중개보조원이 문제가 돼서 최근 1년 동안은 중개보조원을 그래서 섭외를 안 하고 있다. 본인들도 중개보조원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인지는 이제 최근에 와서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이 사람이 뭐 중개보조원이든 공인중개사가 됐건 400채나 되는 집을 3년 7개월 동안 샀으면 이 매도 게다가 이게 조금 다른 빌라왕하고 다른 게 그 매도인을 직접 찾아서 그 다음에 매수인은 내가 이걸 매수하면서 전세자를 갖다가 세입자를 맞춰가지고 이게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인도 찾아야 되고 전세 세입자도 찾아야 되는 이 두 가지. 보통은 빌라왕이 건축업자하고 짜고 건축업자가 빌라를 지으면 그 빌라는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세 세입자를 찾아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집은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만 찾으면 되는 구조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도자도 구해야 되고 전세 세입자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송을 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주변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동하고 물건 보러 다니는 사진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다가 실제로 지상파 방송에도 나왔고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얼마나 좋겠어,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좀 자기 홍보 수단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은 이제 비공개 처리가 됐는데 본인 SNS에 과거 피해자분들 중에 이 사람이 홍보했던 걸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연예인들 이거 매물 소개해주러 연예인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그다음에 자기 방송에 나왔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 본인 SNS에 이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업체 이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홍보용으로 아예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믿음이 가잖아요. 일단 방송에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뭐 부동산도 부동산인데만 예전에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주식 그런 거 소개해주고 뭐 모집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내가 사고 그다음에 내가 또 방송 나가서 홍보하고. 사실 그거는 저기 그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공인 중개사가 아닌 그 보조원?
네,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뭐 이렇게 힘들게 좀 이렇게 따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우리나라 중개보조원이 조금 취득하기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4만 원만 내고 4시간짜리 동영상 강의만 수료하면은 자격증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등록제네요.
4시간 동영상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별도의 시험이나 교육 연수나 이런 건 없어요.
보통 우리 부동산 가면 실장님이라고 하는 분들 공인중개사 밑에 그분들이 보조원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던데
거의 뭐 공인중개사 얼굴도 보이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지금 이제 빌라와 관련 사건들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또 추가로 나온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음 주에 또 기획 기사 준비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살짝 공개라도.
사실 빌라 왕, 뭐 빌라 신 아까 말했던 뭐 건축의 왕 되게 많은데 지금 뭐 이 사람들을 왕이나 뭐 신 이렇게 부르는 게 맞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자기군인데,
예. 근데 뭐 일단은 한번 언론에서 그렇게 이름이 정해지다 보니까 계속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아까 동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빌라 왕들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보증금이 그대로 이 사람의 명의만 바뀌게 되는 거고 그대로 최초 빌라를 판매한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보증금을 편취한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그 건축을 빌라를 지었던 건축주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판매를 했던 분양 대행업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빌라 왕의 배후 세력으로 좀
뒤에 누가 있다 이거지.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배후 세력들이 어떤 이들인지 지금 심층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보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이 명의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로 노숙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서 사인해라 그러면 건당 얼마 주겠다 한 경우가 예전에는 비일비재했다 하더라고요. 경찰들 말로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명의를 이제 도용을 하고 한마디로 뭐 바지 사장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전세 사기에서 이런 것들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망을 해서 하면 이게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주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또 그 12월 달에 사망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음모론 나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저 빌라왕 하는데 뭐 여기저기 빌라왕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뭐랄까 느낌이 좀 이게 좀 서늘하다 약간 이런 느낌 좀 들고요.
근데 빌라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지금 뭐 매번 얘기하지만 취업 준비생도 많고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 가격이 저렴한데 또 깨끗한 집에 살고 맞아요.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또 신혼 부부들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막 출발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진은 너무 예뻐. 네, 사진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저기 대출 보증을 해서 전세 보증금의 90%가 된다. 직장인 그 신혼 부부들은 이런 걸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 매물을 몇 개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다 같은데요. 공인중개사가. 근데 공인중개사의 소재지가 강서구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보고 아 이건 조금 이상하다. 게다가 물건은 싼데 그림은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집을 몇 번 이렇게 매매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세도 이렇게 네, 해보고 네. 이렇게 때문에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 저 집 처음 사는 사람들은
맞아요.
사실 집주인 눈도 잘 못 봐 이렇게 왠지 내가 어린 것 같고 막
그쵸. 네,
처음에 저 집 살 집 그 저기 계약할 때도 좀 그랬거든요. 네. 집주인들 보면 좀 약간 주눅 들고 그쵸. 약간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집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뭐 들어가 보자 실제로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의 70%가 2030이라고 2030. 네. 거의 대부분 그러고 이 피해자들이 서울이 한 절반 이상이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 이쪽 수도권인데 이 사람들이 뭐 왜 수도권에 계속 나오겠어요? 집값이 비싸니까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빌라왕 같은 사람한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재산을 공개하잖아요. 사실
그치.
까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자도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야.
아~ 피해자 모임이야. 뭐야.
아, 근데 더 심한 거는 둘이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사기친 놈이 같은 놈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부의 대체 연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여기다 천생연분이
상당히 끈끈한
그런 커플이 있어서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커플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 때를 겪고 지나쳐오면서 결혼 건수도 많이 줄고 네. 결혼 자체를 못하니까 게다가 이제 결혼이 줄다 보니까 이제 뭐 출생도 많이 줄면서 사실 좀 이렇게 애 낳는 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게다가 저출산 문제 뭐 저출생 문제 얘기하는데 집까지 사기당하고 이거 애를 어떻게 낳아.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네. 이제 장성주 기자 주제를 네.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밑밥을 길게 네. 깔았던 거고요.
사실 저는 납작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저출생 얘기로
네. 네. 장성주 기자 이제 저출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본이 저출산 위기를 선언했다고요.
작년 말 그 일본 정부가 이 출산율 관련해서 이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중심으로 지금 일본은 방위비 인상하고 이 저출산 극복이 올해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선언한 이유는 2022년 출생아가 이 80만 명을 넘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 원래 예전부터 쭉 있긴 했는데 네. 이게 연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이 80만 명을 넘지 못하는 건 그 1899년부터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1899년이요?
네네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이거를 어떻게 집계를 네. 했나 봐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이후로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합계 출산율로 우리가 보면 그 OECD 기준으로 1.3명 이하를 이제 초저출산이라고 네.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초저출산 국가가 들어가는 게 기존에 했던 예상보다 지금 8년 더 일찍 들어가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네, 일본 출산율 근데 떨어졌다. 2010년 중반부터는 반등했다고 들었어요.
네, 일본의 출산율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3명 아래로 떨어져 있었는데 네. 이미 이 사태를 예견을 하고 1990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네. 거를 벌써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 출산율을 좀 끌어올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일본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잘 못하는 네.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2015년 1.45명으로 다시 반등했다가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다시 내려가.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라. 거의 기업에서나 하던 들어본 워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 만한 건 다 해봤으니까 네. 좀 더 좀 네. 깊이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 이런 것 같아요.
네. 상상력을 깨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저출산 담당 장관이 있어요. 네. 이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그 대책으로 이제 올해 4월에 총리 직할로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이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청까지 만들.
네, 그러니까 저출산뿐만 아니라 어린이 빈곤, 아동 학대 이런 아동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데 기존에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고용노동부인 후생노동성 그리고 뭐 내각부 이런 데 다 부처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거를 네. 한꺼번에 모으고 네. 민간 전문가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저출산에 대응하자 어떤 일종의 슬로건 같이 내세운 게 모든 세대가 육아를 지지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뭐 저출산 수당, 육아 지원금, 뭐 비정규직을 위한 육아 지원 이런 것까지 일단 돈을 쏟아붓는 정책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이겠죠. 그쵸. 지금도 방위비 인상도 사실 증세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저출산 대책도 결국 돈으로 증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래서 슬로건을 이렇게 만든 게 지금의 어떤 연금이나 의료, 고용 이런 사회보험 보험도 우리가 돈 내잖아요. 1인당 총액 기준으로 한 수백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몇천 원, 만 원 안팎을 모으면 이게 결국에는 모든 세대가 육아를 지지하게 되는 거다. 약간 이런 논리 구조를 만들었고요.
세금 좀 더 내세요. 이 말을 좀.
네. 네.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도 일본이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죠. 아까 뭐 1.3명
얘기했는데.
1.3 얘기한
게 거의 꿈의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0.81명이고요. 진짜. OECD 회원국 중에서 한 명을 못 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당연히 꼴찌고 네. 아마 작년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게 거의 떨어졌다니,
네, 확실할 텐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노동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굴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보면 윤석열 정부는 좀 따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 지원 같은 경우만 하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우리나라가 추진하다가 네. 굉장히 큰 비판을 그렇죠. 네. 받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69시간 근무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결론은 근로시간이 길어지지만 임금은 유지되거나 아니면 근무가 지금처럼 하게 되면 네. 좀 임금이 깎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결국에는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좀 애 낳지 말라고 고사를 지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좀 극단적인 표현인 네.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잖아요.
맞습니다. 이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거는 이 나경원 부원장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일단 2억 원을 초저금리로 20년 동안 대출을 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아이 그 이자를 일부 탈감. 둘째를 낳으면 원금을 일부 탕감 이렇게 해주자는 건데 네. 헝가리가 실제로 이런 식입니다. 직장인 2년치 연봉을 정부가 대출해주고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까지고 뭐 3명 이상이면 전액 탕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 셋 낳으면 연봉 2년치를 그냥 탁 주는 거네.
근데 이제 갚으긴 갚아야 되지만 애를 많이 낳으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2011년에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이 1.24명으로 이때 우리나라랑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0.8로 갔지만 헝가리는 1.52
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네. 문제는 대통령실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다. 네. 뭐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가 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뭐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안이 있다라고 네. 얘기한 건데 나경원 뜰까봐 바로 그냥 견제 나온다.
네,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거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 총리실에다가 이런 안을 제안을 했을 때 총리실에서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했다는 게 대통령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조사다. 거의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정책에 대한 우리 공감대가 정부 안에서도 없었다 이런 정책적인 얘기지만
좀 공감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뭐 나경원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맞아요.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그거는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일 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제 내부적으로 당 내부적으로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핵심은 이번에 되는 당대표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전임 대통령들을 보면 뭐 친이, 친박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계파가 있었고 또 그 계파가 당권을 잡으면서 본인의 어떤 국정 동력을 같이 이렇게 추진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라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윤핵관들이 이제 튀어나온 것들인 거잖아요.
친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해서 그 징역 2년을 받았거든요.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 그 재판에 넘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유죄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는지 혹시 판례를 좀 교과서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이게 너무 불손한 시각인가요?
외람된 시각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 경쟁을 바라보는 어떤 국민들의 시선 자체가 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출산 대책은 아까 뭐 일본 사례 얘기했지만 전 사회 전 세대가 나서야 되는 맞습니다. 대책이잖아요. 네. 진짜 당장이 절실한 문제인데 이게 정치 논리로는 운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건설적인 대책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오늘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뉴스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올게요.